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4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비서실장 이호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무언가 명확하게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 순간이 안도와 평화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명확하게 보일수록 거기에서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마음이 산란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당신 평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찾아야 할 진리요, 얻어누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입니다.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셨고 하느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 특유의 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으로 단단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어 사람을 아버지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이 죄와 악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배워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입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는 통로일 뿐 아니라 그분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성체와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성체와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내 영혼이 희망을 갖고 활기에 가득 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생명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자책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도 합니다. 선택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걱정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더 굳건히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기도의 종류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염경 기도로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 소리내서 하는 기도, 즉 어떤 기도문의 뜻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문에 쓰여진 내용에 따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묵상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일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정이 없이 자유로이 하는 기도로서 환경에 따라 명상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살 기도로 마치 화살을 쏘아올리듯이 어떤 자세나 장소나 시간을 막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내용의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목수 가운데 오늘은 뿌끼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였다. 방아채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호미파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놓는다. 방아채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 가며 발로 쉼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화개 담긴 곡식이 고루 찌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끼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뽑기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뽑기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뽑기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곡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16번 연중성가입니다. 온 세상아 주님을 서울가들이 합창단 음반입니다. 사투리성가 16번 연중성가 온 세상아 주님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요, 로시니의 볼로냐의 필사본에서 발견된 작품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 곡은 로시니가 16살 학생 때 숙제용으로 제출한 작품이라는 그런 기록이 보입니다. 테너와 첼로를 위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16살 로시니의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의 교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공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 축복의 발코니에서 열린 하늘의 여왕 축일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호소한 데 이은 것입니다. 부활 3종기도 훈화에서 교황은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참되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포로가 석방되고 아이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황은 80년 전인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비극이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끝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교황과의 통화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전 트위터 X 계정에 레오 14세 교황과의 첫 통화 내용을 게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황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과 포로 석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황의 말씀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러시아에 의해 추방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교황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오늘부터 최소 30일간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이 시작돼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와 파트너 국간의 합의 내용을 교황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취약한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에 목표 지향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투자청 소셜 인베스트먼트 에이전시에 총 2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및 사회투자부 장관은 목요일 예산안 사전연설에서 이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사회투자 기금에 투입돼 비정부기관의 사회적 성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회투자는 사회서비스를 단기적인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로 취급하는 정부 지출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향후 지출의 필요성을 줄이는 조기 개입에 자금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결과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델은 대부분 입증된 실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윌리스 장관은 정부가 이미 비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매년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투자 효과가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투자 기금과는 별도로 2억 7,500만 달러의 예산 발표에는 육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2천만 달러,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국가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나머지 4천만 달러는 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니세프 보고서에서 뉴질랜드 아동복지 및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니세프의 이노첸티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36개 국가 가운데 아동복지 순위 3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아동 괴롭힘 비율 역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 및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아동 청소년 전력을 통해 조기 개입, 생활고 완화, 피해 예방 등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력은 유니세프의 권고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아크메드 아동권리수석위원은 이번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보고서를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밝혔으며 녹색당은 지역사회 및 마오리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부 장관 맷 두시의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주디스 콜린스 장관의 사무실이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유일한 전 부분 전수조사 설문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종교, 마오리어 사용, 성정체성, 포용성 관련 문항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 로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반면 세금의 가치와 생산성을 묻는 문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공공서비스 노조는 콜리스 장관의 개입이 검열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목적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개입을 트럼프식 정치에 비유했고 노동당도 이번 개입이 조사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콜린스 장관은 자신의 역할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최종 문항이 장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문항은 내부 반발로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으며 지난 2025년 3월에 시행됐습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4월 식품 가격이 0.8% 급등해 연간 상승률이 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최신 월간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방학과 부활절에 맞춰 항공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물가지수 최신 발표에는 처음으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이 포함됐습니다. 전기 요금은 2025년 3월에 비해 4월에 2.3% 올랐고 가스 요금은 1.1% 상승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월별 상승률이 0.2%에 불과해 연간 상승률이 2021년 이후 최저치인 3.0%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나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제 물가지수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의 약 46.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3월 분기의 물가지수는 연간 2.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이번 6월 분기의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공료와 같은 물가는 변동성이 심하고 한 달 급격한 상승이 다음 달에 비슷한 폭의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의 물가 및 가격 통계 대변인 니콜라 그로이드는 5개 식품군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가격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기관 쿠컬로직 코탈리티의 최신 페인앤게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약 9.2%가 손해를 보고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4분기 8.9% 시장 최고점의 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익을 본 판매자의 중간 이익은 $280,000, 손해를 본 경우 $50,00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코탈리티 수석경제학자 켈빈 데이브스는 부동산 보유 기간이 수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9.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대부분 이익을 본 반면 2에서 3년 단기 보유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 14.2%로 손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웰링턴 10.9%, 해밀턴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해밀턴에서는 투자자 매각의 17.9%가 손실이었습니다. 반면 퀸즈타운은 손실 매각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손실 가능성이 높았으며 32.8%가 손해를 보고 매각됐고 손실 중간값은 6만 3천 달러였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 시장에 매물이 많아 구매자 우위 시장이라며 단기 보유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주택가격이 약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향후 손실 매각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이 가을 한파라고 표현한 영향으로 4월에 주택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REINZ는 4월에 전국적으로 6,427건 주택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보다 17.6% 감소했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는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4월 평균 판매 가격은 78만 1천 달러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에 비해 모두 1.1% 하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월 판매되는 부동산 형태 차이를 조정하는 REINZ 주택가격 지수가 올해 3월과 작년 4월에 비해 0.3%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포리로아로 2.5%, 오클랜드 로드니 2.2%, 와이타케레와 마누카우 2.1%, 네이피어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웬 딕슨 REINZ 최고 경영자 대행은 1년 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대의 부동산을 찾고 있으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대체 옵션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흐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Boys,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Mart, JP Education, JMP Law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삶의 새로운 희망을 꿈꾼 오늘 45번째 맞이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애라는 말을 떠올릴 때 신체적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장애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경우 우리 국민 중에 약 200만 명가량이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중 대다수가 본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거운 둘레를 벗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센터 경기 다산모의 한미라 센터장님과 경기 다산모를 통해 알코올 중독의 회복 중이신 한남이 형제님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센터 경기 다산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시설 경기 다산모의 한미라 센터장님과 치료를 통해 알코올 중독에 회복 중이신 한남이 형제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자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다산모 시설장 한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 다산모 회원 알코올 중독자 한남희라고 하고요. 저도 이런 말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경기 다산모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다산모의 뜻이 뭡니까?
네, 저희 이제 기관은 수원에 있는데요.
아하.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독 기관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아,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우리가 커버하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으로 앞에 이제 경기를 좀 붙였었고요. 다산모라는 뜻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제 중독에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야 하는 단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재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마셨으면 오늘부터 안 마시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시작하면은 다들 회복하실 수 있으시고요. 포기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알코올 끝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요. 회복하시는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는 조금 혼란을 네. 알코올 끝없는 사랑에서 네네. 알코올 나면 품고 자기 겠다라는 자칫 잘못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런 느낌도 있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알코올 재활을 돕는 시설이 지금 여기 경기도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좀 네. 얼마 정도 되나요?
아, 근데 이제 중독 관련 기관은 이제 17개 기관 정도
전국에?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50개 정도 돼서요.
꽤 많네요.
네. 근데 이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아.
네, 네.
왜 그러면 요새 이제 중독하면 물론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요새 막 중독이면 게임 중독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게임 중독은 또 여기저기 또 이제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대상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또 초등학교 애들 대상이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 그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센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을 뭐 좀 의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등등등 얘기들이 많긴 한데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이 알코올 사업을 한 거가 네 시범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네요.
아, 네네. 그리고 이게 정신 관련된 이런 그 질병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도 알코올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개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이걸 굳이 뭐 나라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이고 술에 너무나 관 반대하잖아요.
위험하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질병에 이게 이거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술 회사들의 강력한 입김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늦어진 것 같아요. 이런 치료라든가 제 말이.
사실 이게 뭐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십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5도 이상 되는 그러니까 보통 와인은 15도 밑이니까 또 맥주도 따지고 보면 그 밑에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독일에 한 3년 동안 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이제 맥주 한 잔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00도 아닌데 500잔도 아니고 한 뭐 우리 보통의 맥주 잔 한 250 좀 안 되는 그 잔을 하나 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약간 커피 마시듯 마시는데 우리는 30분이면 벌써 그 정도 컵이면
그렇죠.
한마디 하고 쭉 먹고 한마디 하고 쭉 먹고 아니, 그렇죠. 벌써 한 30분에 한 6잔 뭐 이 정도 쭉 먹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른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알코올 도수가 낮다 하더라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그건 도수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보통 한 17도라고 보게 되면 소주값이 17도인데 이렇게 싼 술?
그렇죠.
그런 외국에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나가서 소주 먹으려면 야 이게 양주야? 막 이런 느낌 왜냐면 도수로 치기 때문에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부가세가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주세가 더 붙고 그런데 좀 다른데 사실 이런 거에 전체적인 보너스에 봤을 때 그 술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싸서 접근성이 네. 조금 더 쉬워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담배값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술값도 많이 올려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술은 소주는 서민의 애환을 다루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제 홍보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있죠. 따지고 보면 화학주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도 네, 네. 원래 그 센터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간호사이고요. 아. 네네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 근데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쪽 일로 관심을?
네네 그 이제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 실습을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정신과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과보다 내가 정신과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네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알코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네. 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그쪽으로 더 네. 나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옆에 계시니까 한남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뭐가 냐면 네. 내가 그런가? 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 상태를 내가 인정해야지만 네. 알아차려야지만 가능한 건데 네. 본인이 뭘 보고 알코올이구나 알코올 중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도 항상 일을 할 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출근인데 오늘 술 안 먹고 자야지 출근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하는데도 몰래 먹거나.
약간 처음에 시작은 의지적으로 먹었다가. 네. 이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더 먹게 되는. 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애당초에 처음서부터 의지와 관계없이 손이 가고 있는.
아, 제 의지로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내가 인식?
예, 인지하는 때가.
아.
사소한 것부터 인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 뭐 이렇게 이럴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 그래서 아직도 저랑 같이 술 먹었는데 계속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멈췄지만 그러니까 인식은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뭐가 되든 내가 술을 예, 좀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또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를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참 이게 사실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나갈 방향이 어딘지 아는 것 자체가 참 그 중요한 것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혼자서 병원에 가지 않고 뭐 술 종류를 바꿔보거나.
술 종류를 왜 바꿔요?
근데 이제 소주를 먹으면 너무 도수가 높은 걸 한 번에 먹게 되니까 아. 맥주로 한번 바꿔볼까 해서 맥주로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퇴근길 경로를 바꾼다든지 몇 가지 시도를 해봐요.
굳이 내가 그 앞을 지나면 들어가서 내가 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면 일단 집에는 기본적으로 술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네. 그것도 이제 술이 있으면 먹게 될 거니까 쟁여놓지는 말자 하는 생각이 또 안 사놓게 되고 시도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안 되다가 이제 그게 먹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저는 이제 장취라고
장취?
네, 길게 취하는 거예요.
아.
계속 밤낮 없이
우리가 보통 사실 좀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노숙자분들이 네. 이제 계속 자기가 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취해서 깨면 내 생활이 너무나 뭐랄까 힘드니까 네. 차라리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술 먹는다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술로 도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취한 모습을 네. 깨면 너무 싫으니까 또 똑같은 네. 의미로
네, 맞아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술을 먹으면 당연히 더 안 좋아지고 깨보면 아 내가 어제 뭐 실수한 거 있나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또 안 들고 싶지 않으니 그냥 먹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또 먹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아예 일상 유지가 안 되다가 그렇게 이제 네 저도 일을 그만두고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제 작정하고 마셨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먹나.
세상에 이 더러운 술 내가 다 먹어 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마음.
네. 이게 자꾸 너무 일하면서 먹거나 이럴 때는 너무 감질나게 먹다 말았다 하니까.
감질나게?
진짜 한번 끝장을 봐보자. 그러면 나도 안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몇 달을 내리마신 적이
몇
있어요.
달을?
네. 한 계절 하나 정도는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발 다 들고 이제 입원을 하겠다.
생활이
전혀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집안도 완전 개판이 되고.
혼자 지내셨어요?
네,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인 게 그만큼 뭔가 규칙적인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계속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 주정이라 그러죠. 술 주정도 되게 고약하게 나오잖아요. 다들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마시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나빠지고 나서 또 후회하고 후회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또 먹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갑자기 먹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네.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신 거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겠다.
스스로?
네. 형한테 전화했어요. 혼자.
죄송한데 센터장님 이런 케이스가 맞나요?
선생님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보통은 끌려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야 너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질질 끌고 가서 네. 뭐 입원을 시키거든 뭐 그렇죠. 강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강제로 입원시키면 그래서 너 여기서 좀 정신 차리고 와라.
그리고 처음에는 정신병원으로 안 가시죠. 그렇죠. 내과 이런 쪽으로 입원을 먼저 하시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그러니까 타인으로 통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치료 행위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온 사람도 그 치료 거부 같은 거 많이 하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기관을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가족만 오세요. 본인은 안 오시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선생님은 그래도 본인 문제를 자각하는 게 좀 빠르셨던 것 같아요.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빠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단주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생겼죠. 이제 보통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중독이 심했는데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을 줄이면 되나? 아니면 뭐 아까처럼 뭐 주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술을 끊는다는 생각은 없고.
예.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예.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면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떡지고 뭘 또 잡으려면 떡을 먹든지 떡을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떡이 아까워서 들고 있다가 네. 이 떡을 먹고 저 떡을 먹고 이제 그런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중독이 심하고 그 당시였으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 가정하에 이렇게 생각이 진행된 거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교육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게 아예 이제 평생 손을 대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이었죠. 저는 그걸 듣고 좀 놀랐어요.
혹시 술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네, 뭐 물론 이제 계기라면 네. 그냥 고기 먹을 때 뭐 그런 건 수준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많이 먹기 시작한 계기.
그게 이제 한 6, 7년 전에 였어요. 그때 거의 처음 취업했을 때
아하.
일 끝나고 와서 맥주 한잔 하고.
약간 나에 대한 보상 느낌으로 네. 오늘 너 수고했어.
네. 시작은 뭐 일반적인 경우죠. 이것도 그냥 수고했다고 맥주 한잔 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심해진 건?
심해진 거는 내가 힘들 때 술로 도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네.
그것처럼 제가 일이 힘들어져서 한 3년 전부터 점점 마시는 양 빈도수가 확 늘어났죠.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피가 부릅니다. 술이 문제야.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시설인 경기 다사모 한미라센터님과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이신 한남이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입원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보통 이제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입원을 하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네 저희가 나라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요 진단 받으신 분들
아 그러니까 거기 와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병원에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입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이런 정신재활시설이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저희는 이용시설이어서
네, 이용시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인재하고 집에 지내시면서 약간
출퇴근
출퇴근 개념 왔다가 네네. 가지시는 걸로 네네네. 그러면 약간 중증은 아니 없겠어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병원 2, 30년 동안 중독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병원 입퇴원도 수십 번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병원에 찾아가가지고요 퇴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저희 프로그램 소개해서 병원에서부터 저희 기관 오시게 해서 네 퇴원하시면 저희 기관 이용하시면서 단주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시게 되면 재발을 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90% 이상은 다시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오시고. 감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쳐다보고 함께하는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자제가 되는데 혼자서 해라라고 하면
네네네.
사실 또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기 시작한 일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그게 반복이 되면 또 익숙한 것처럼 이게 그걸 또 그렇죠. 다시 또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진짜 이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절대 술 안 먹겠다 퇴원하면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고 퇴원을 하시거든요. 그냥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이 퇴원하는 순간 발을 밖으로 내미는 순간 확 바뀌었어요. 그다음 바로 한잔 하시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원하시게 되면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기관들 이용하셔가지고요. 일단 술 끊는 거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실제 실천해 봐야 이게 몸으로 체득이 돼야 그다음에 술을 끊으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안죠.
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그다음에 퇴원했어, 그럼 다시 지금 술 먹은 확률이 뭐 한 80-90%
네.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100% 안 먹지는.
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요, 이분들이 만약에 10년을 단주했다라는 건 술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마신 채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10년 만에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 다시 옛날에 중도로 돌아가요. 이미 이제 뇌가 그렇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패턴이.
네. 그건 패턴이라기보다는 뇌의 질환이고 뇌가 그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서 네,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질환이란 말 표현을 하니까
네.
확실히
질환입니다.
좀 느낌적으로 좀 네. 좀 세긴 하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니 넌 그걸 왜 이렇게 못 끊어? 그렇게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중독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 이런데 와서 훈련하시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네. 일상생활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
아 왜냐면 출퇴근이라고 얘기하셔서
네네.
상당 부분 거기다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단주를 하시는데 올인 하시는 시간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네.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이제 다사마에 오시는 분들은 네. 당분간은 취업도 멈추고
아.
네. 단주 훈련을 하는 거를 네. 이제 뭐 한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3개월 1년 동안 단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치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했다. 그다음부터 네 이 상태로 유지해라. 그 상태로 가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3개월을 이제 그래도 회복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한 1년 정도를 단주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노하우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갈망이나 심한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술을 참는 힘이 이제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영기님은
네.
이제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마지막 술잔 든 게 작년 2월 7일이었어요.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지나갔는데
네.
어떠십니까?
훨씬 좋아요. 깔끔하고 그 전에는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 하나하나 해가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게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되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사회생활이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저 취업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저도 다사모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네 단계가 있어서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제 과정과정들을 하시게 되면 졸업을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회원 선생님들이 다사모를 이제 대학으로 많이 비유하시고요. 네, 이제 음주대학이라고 하시고요.
이 음주대학, 이거 표현을 말을 잘해요.
단주대학.
약간 음주, 약간 전에 알코올 사랑, 막 이런 게 자체로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서울대보다 졸업하기 어렵다.
아.
네,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네, 일어나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 단주는 기본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오자마자 저희 이제 기관에 오시면 음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음주 측정해서 음주 측정이 안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도 이제 자기의 일상의 삶을 좀 바꿔야 네 생각이나 나의 올바른 삶으로 변화돼야 저희가 단주가 회복 그러니까 음주가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네.
한영대민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본인만의 그 노하우
네.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 음식을?
배가 부르면 좋아요.
아, 채울 때가, 채울 공간을 아마 네. 안 만들어. 그럼 살이 찌겠는데?
저 그래서 살이 10kg 넘게 쪘어요.
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네. 담배 피우는 분들이 네. 담배 끊으면 입이 심심하다라고 하면서
네.
이것저것 입에 넣는 것처럼
네.
이제 약간, 아.
진짜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권장하시는 게 배가 부르면 좋다. 갈망감이 올 때.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먹는 거.
네.
그리고 또?
많이 먹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해요.
아, 운동.
운동을 해서, 운동하고, 많이 먹는 거.
약간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네. 술을 먹을 것이냐 비만으로 살 것이냐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린 게 뭐한데 진짜로 이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근데 술은 평소에 안 먹을 수 있다면 살은 나중에 빼도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만 표현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언제 좀 지금 땡기십니까?
저는 잘은 없는데 화날 때 땡겨요.
화날 때. 네. 그렇죠. 사실 뭔가 욕구를 풀어버려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네. 내가 나에게 제일 익숙했던 거를 사람은 좀 찾게 되는데 네. 그걸 익숙한 거를 멈추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아 한잔하면 한잔하고 털어버리면 참 좋겠네.
그러면 그때 뭐였습니까? 또 먹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내가 왜 화났을까.
아 이제 잠깐만 이게 약간 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왜 화가 났을까? 또 네.
왜 화났는지 생각해보고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던 거였으면 상대방과 좀 더 얘기를 해본다든지 뭔가 그걸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 게 조금 생겼어요.
아 이게 뭔가 나의 익숙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다시금 또 돌아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막 나한테 막 그냥 고행이야. 그냥 네. 힘들기만 해. 그럼 또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내가 느끼는 뭐 성취감, 이제 뿌듯함, 뭐 등등등 약간 기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유지가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였거든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전에 굉장히 나빴는데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성취감, 보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뭐 모임 보게 되면. 혼자만 있는 것이잖아요. 또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서로가 좀 지지도 되고 하시겠어요?
네.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운 싸움이잖아.
그렇죠. 공감도 잘 못 해주시고 그리고 중독자들끼리 이야기해보면은 되게 공감대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름 모르고서 어떻게 그걸 견디셨어요?
네.
이제 형제님이 대부분 얘기하는 네. 거는 많이 먹었어요.
네.
그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네. 하는 걸로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운동하거나 자전거 탄다는 분도 계시고
각자마다 조금 다르죠.
네,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만일 그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퍼센트율이 얼마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요. 10분은 지금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10분은 선생님처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 10분은 이제 재발해서 계속 이태원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치란 말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30% 정도 완치고 그 나서는 표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네네. 도중이 되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 회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완치는 내가 죽을 때 안 마시면 그게 완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단주 1년 정도가 되면 이 선생님 그래도 웬만큼 치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분이 단주 1년 정도 하시다가 재발하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돌아가신 걸 보고 그래도 그 이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단주 1년은 이 선생님의 황금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긴 인생을 봤었을 때 그래도 단주를 하려고 노력하신 이 부분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이 가족하고 저게 전혀 연락 없이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족이 물어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단절이 됐으니 얼마나 외롭게 돌아가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면서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하튼 가족한테 돌아가려고 단주를 열심히 끊임없이 시도했다라는 거를 네, 딱 들으시고 그 아드님께서 아 이제 아버지를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어떤 프로그램 있습니까? 콜센터에서는?
아, 너무 신기하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저희의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공동체가 치료의 도구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직원들도 있고, 회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 단주가 안 되시는 선생님부터 막 17년 되시는 그렇게 단주가 유지되신 선생님까지 그런 여러 명이 함께 같이 네,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네, 단주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선배님들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또 좋은 점은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갈등이 100% 있어요.
아, 네네네.
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인관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네, 갈등이 있었을 때 술로 해결을 대부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하고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있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을 실제 하게 되고, 동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하면 네,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다라고 피드백 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치료 도구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힘이 엄청난데요. 나의 그런 경험담 있잖아요. 공감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정말 창피해서 혹은 맨날 손가락질했잖아. 나를 중독자라고 가족들도 나를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술 먹은 얘기를 해도 모두 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네 거기에서 치유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철학이 있어요. 네, 내 안에 피난처가 없어서 마침내 나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철학도 있고요. 네, 배고프지 말자. 하루하루에 살자. 인내하라. 정직하라.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철학을 매일매일 얘기해요. 내 생활에 빗대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철학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내 행동이 그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뭐 부활절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사순절,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순절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걸 좀 중단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셨던 분이 한 50일 동안 담배를 좀 끊어보겠다. 뭐 이제 술을 좀 끊어보겠다. 뭐 당장 뭐 자기 생각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좀 이 시간만큼에 내가 뭐 나의 희생 내지 그 봉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딱 그 예수님 부활 딱 한 날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그동안 술을 안 먹었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약간 몰동으로 됐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맞이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참 이게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기쁘게 절제라고 말 쓴다고 한다면 절제를 해야지, 참는다의 개념으로 가면 정말 이건 평생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막상 끊어보면 의도치 않게 좋은 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는 내가 그 끊음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깔끔하고.
그 선생님들이 진짜 그 맑은 정신에 해 뜨는 걸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만이냐.
네. 맑은 정신에 해를 해 뜨는 걸 보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날씨를 한껏 느낄 수가 있고, 취했을 땐 전혀 그런 거 분간을 못하잖아요. 낮에도 취해 있었으니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네.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 눈, 네. 마음, 네. 그것을 그동안 이제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 네.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좀 있죠. 네. 이건 한번 이건 여쭤볼게요, 형님한테.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까는 말대로 그 알코올릭이라고 자기 인지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네. 거의 뭐 인지 못하신 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술에만 의존을 잊지 말고 술 말고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네. 다른 걸 볼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네. 시간과 기회가 굉장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느끼신 점이
네.
사실 이건 확실히 뭐 본인의 체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네. 표현은 약간 요 정도 수준하고 계시지만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는 좀 정말로 다르다라는 느낌을 네.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 선생님 그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요 이게 자기의 시간을 자기 생애에서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계속 이게 머물러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 취업 연계 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네. 저희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혼자서 취업을 하고 독립적으로 잘 사시는 거가 목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행 조건이 단주가 돼야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단주 훈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관련 것들을 이제 열심히 도와드리는데요. 저희 초창기 때서부터 회원 선생님들한테 일하고 단주하고를 아마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해본 사업이 없어요. 주차장의 주차장 사업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주차 요원들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고, 네. 이제 발레 파킹 하다가 외제차 긁어먹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 선생님들이 이제 중독이니까 음주운전에 많이 걸려서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 근무하시다가 재발하신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뛰어가서 그 주차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결국 아,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해가지고 그건 또 접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슈퍼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를 도와주신 지역사회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 이제 정신과 병원이 폐쇄병동이 많기 때문에 간식을 이제 밖에서 못 사 드시니까 저희가 간식 배달을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병원장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러면 담배를 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슈퍼를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슈퍼를 또 운영을 해서 네 간식 납품 이런 것도 계속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편의점까지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망했어요. 그래 망하면 우리 뭐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자. 네, 인터넷 쇼핑몰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럼 잠옷을 팔아보자 해서 쇼핑몰 만들어서 제가 잠옷 모델까지 하고.
제가 이게 저렇게 선생님이 치료 목적도 있지만 그 뭐냐 직업을 해주기 위해서 창업도.
아, 네네 창업도. 이게 근데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네 그런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도 팔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게 아, 세상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직업 재활의 순기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인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지원이 없이 이렇게 직업 재활 사업을 하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는 이런 연결 네, 지역사회와 사회와의 연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라는 거는 관계를 맺는 네. 그 존재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걸 통해서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이 사람을 그 관계로 연결시켜주고 맞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아, 내 옆에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도 인식해도 분명히 변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대부분 이제 고립이라는 개념이 너무 세서 나 혼자 더. 사실 제가 보는 케이스 중에 그 알코올릭 중에 같이 먹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먹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네네. 혼자서 먹으니까 결국 이제 나름대로 고립의 개념이 좀 세잖아요.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헤어지고 또 따로 또 술을 먹는다는 거는 이게 고립으로 넘어가는 거고 같이 먹으면 어쩌면 수단의 개념으로 술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가 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연결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중독하신 분들 중에 경기 다사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각 지역마다의 뭐 어디 연락하면 참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중독시설 협의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17개 시설이 거기에 다 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연락처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정신재활시설 협회 이런 데도 전화를 하시면 네, 이런 재활시설들을 잘 알려드립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한국 사회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편견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회복자 분들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중독자들만 많이 보는 거지 중독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어?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동료 지원가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그 회복하시는 분들 1년 이상 단주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네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네, 직원들이 얘기하면 네가 중독을 알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중독을 알아. 네, 그렇죠.
모르죠. 내가 그만큼 그렇죠. 술을 못 마셔봤으니. 그런데 우리 이제 동료 지원가 선생님이 나도 그렇게 마셔봤습니다. 저도 중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사실 어딜 보나 이렇게 잘생기신 선생님이 이렇게 젊고 중독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중독자였고 나는 어떻게 회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아 저렇게 회복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회원 선생님들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면 항상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나 봉사하고 싶다. 나처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봉사를 하시는데 저는 나라에서 이 동료 지원가를 직업군으로 해서 네, 다른 직업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직업으로 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저같이 회복된 분들끼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힘드신 분들 아니면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희망을 네. 다른 얘기 전해서 그들에게도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 모습으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그 알코올릭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한국 사회는 조금 쉽지 않은 사회여서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어떤 점인지 스스로가 좀 체험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어쩌면 그런 체험들을 앞으로도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희망을 빛을 찾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삶, 그 부활의 희망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이웃들에게는 주위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과 평화가 부르는 새로운 시작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사회개발 및 교육부 장관은 아동 자살률과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유니세프 보고서에 뉴질랜드 순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이 변화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공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교황이 5월 11일 오후 성 베드로 대성전 축복의 발코니에서 열린 하늘의 여왕 축일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호소한 데 이은 것입니다. 부활 3종기도 훈화에서 교황은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참되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포로가 석방되고 아이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황은 80년 전인 5월 8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비극이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끝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교황과의 통화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전 트위터 X 계정에 레오 14세 교황과의 첫 통화 내용을 게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황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과 포로 석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황의 말씀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러시아에 의해 추방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교황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가족에게 데려오는 데 있어 바티칸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사회개발 및 고용부 장관 루이즈 업스터는 아동 자살률과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유니세프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세계 순위가 실망스럽다고 정부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젊은 키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니세프의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36개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아동복지 순위가 3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아동 괴롭힘 비율 역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 및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아동 청소년 전력을 통해 조기 개입, 생활고 완화, 피해 예방 등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력은 유니세프의 권고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아크머드 아동권리 수석위원은 이번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보고서를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밝혔으며 녹색당은 지역사회 및 마오리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부 장관 맷 두시의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정보법 OIA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주디스 콜린스 장관의 사무실이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유일한 전 부분 전수조사 설문 문장 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종교, 마오리어 사용, 성 정체성, 포용성 관련 문항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공서비스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반면 세금의 가치와 생산성을 묻는 문항은 새로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공공서비스 노조는 콜리스 장관의 개입이 검열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조사 목적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개입을 트럼프식 정치에 비유했고 노동당도 이번 개입이 조사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콜린스 장관은 자신의 역할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최종 문항이 장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문항은 내부 반발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으며 지난 3월에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뉴질랜드 국민의 삶에 목표 지향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투자청 소셜 인베스트먼 에이전시에 총 2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 및 사회투자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연설에서 이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사회투자 기금에 투입돼 비정부기관의 사회적 성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회투자는 사회서비스에 단기적인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로 취급하는 정부 지출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향후 지출의 필요성을 줄이는 조기 개입에 자금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결과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델은 대부분 입증된 실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윌리스 장관은 정부가 이미 비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매년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투자 효과가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투자 기금과는 별도로 2억 7,500만 달러의 예산 발표에는 육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2천만 달러,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국가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나머지 4천만 달러는 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중대사기수사처 SFO는 해외 뇌물수수를 겨냥한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고 익명신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2025년 5월 16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완전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훈련된 전담 인력이 제보를 처리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유럽 기반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 마크 미셸 경찰장관은 이 도구를 통해 해외 뇌물의 규모와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이는 단순한 제보 수단을 넘어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사기수사처는 해당 플랫폼에 해당 뇌물에 특화된 세계 최초 익명신고 도구이며 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사기수사처 카렌 찬 국장은 해외 뇌물은 적발이 매우 어렵지만 방치되면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번 플랫폼과 전국 광고 캠페인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는 15개 언어로 가능하며 태평양 지역 언어 힌디어, 프랑스어도 포함됩니다. 중대사기 수사처는 OECD의 지적을 반영해 신고자의 보호와 인식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4월 식품 가격이 0.8% 급등해 연간 상승률이 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최신 월간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방학과 부활절에 맞춰 항공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물가지수 최신 발표에는 처음으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이 포함됐습니다. 전기 요금은 2025년 3월에 비해 2025년 4월에 2.3% 올랐고 가스 요금은 1.1% 상승했습니다. 임대료 경우 월별 상승률이 0.2%에 불과해 연간 상승률이 2021년 이후 최저치인 3.0%로 내려가면서 조금은 더 나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제 물가지수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의 약 46.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3월 분기의 물가지수는 연간 2.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이번 6월 분기의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공료와 같은 물가는 변동성이 심하고 한 달 급격한 상승이 다음 달 비슷한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의 물가 및 가격 통계 대변인 니콜라 그로드는 5개 식품군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가격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를 보낸 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BDO의 반기별 비즈니스 웰빙 지수에 따르면 2022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비즈니스 리더들의 5대 관심사가 비즈니스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혼란 속에서 경제 및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비즈니스 성장, 업무량, 현금 흐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DO 자문 파트너인 킴벌리 사이먼은 성장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리더들이 조직을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기업들은 재정에 대해 더 걱정했기 때문에 성장이 기업의 5대 이슈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기업들이 완전히 숲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개선되었다면서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글로벌 요인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니콜라 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 제출 전 연설에서 무분별한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비즈니스 리더들은 영업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 비즈니스 전략에서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사이먼은 말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73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이 가을 한파라고 표현한 영향으로 4월에 주택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REINZ은 4월에 전국적으로 6,427건의 주택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보다 17.6% 감소했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는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4월 평균 판매 가격은 78만 $1,000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에 비해 모두 1.1% 하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월 판매되는 부동산 형태 차이를 조정하는 REINZ의 주택 가격 지수가 올해 3월이 작년 4월에 비해 0.3%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포리루아로 2.5%, 오클랜드 로드니 2.2%, 와이타케레와 마누카우 2.1%, 네이피어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안 딕슨, 아리아이엔제 최고 경영자 대행은 1년 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이런 상승세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구매자가 더 낮은 가격대의 부동산을 찾고 있으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대체 옵션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기관 쿠컬로직 코탈리티의 최신 보고서 페인앤게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약 9.2%가 손해를 보고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4분기 8.9%, 시장 최고점 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익을 본 판매자의 중간 이익은 28만 달러, 손해를 본 경우는 5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코탈리티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스는 부동산 보유 기간이 수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9.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대부분 이익을 본 반면 2년에서 3년 단기 보유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역 불로는 오클랜드 14.2%로 손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웰링턴 10.9%, 해밀턴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해밀턴에서는 투자자 매각의 17.9%가 손실이었습니다. 반면 퀸즈타운은 손실 매각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는 손실 가능성이 높았으며 32.8%가 손해를 보고 매각됐고 손실 중간값은 63,000달러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구직자를 노린 취업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일자리 사기는 개인정보나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용기업 로버트 월터스의 호주 및 뉴질랜드 대표 쉐이 피터스는 최근 자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원 도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안전기관 넷세이프의 숀 라이언스 책임자도 국내외 취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브랜드 이름을 이용해 사기를 정당화하려는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제안에 대해 항상 경계할 것을 당부하며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링크드인의 채용 담당자의 프로필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연락해 채용 공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연보존부 DOC는 정부의 공공부분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총 68개 직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해고되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직무 중 29개는 이미 공석이며 영향을 받는 직원 전원은 새로운 전환 구조 내에서 다른 직무를 제안받게 됩니다. 이번 구조 조정은 지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서비스를 보호하며 행정 절차를 관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OC의 헨리 웨스턴 지역운영부 부국장은 이번 제안이 일선 직원을 더 잘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국제뉴스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떠오른 중국 비아디, BYD가 헝가리의 유럽 본부를 설립한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왕짠푸 PYD 회장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본부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왕 회장은 새롭게 들어설 유럽 본부가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판매 애프터 서비스 허브, 차량 테스트, 현지화 모델 개발 등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D는 2016년 헝가리 코마롬에 전기 버스 생산 공장을 세우며 일찍부터 헝가리에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헝가리 남부 세게드에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의 유럽 첫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YD가 헝가리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EU 역내 생산으로 인정돼 유럽의 관세 장벽과 각종 무역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친러시아, 친중국 행보로 EU 내 다른 회원국들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앞세워 중국 기업의 헝가리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유럽 순방 때 방문한 세계 중 하나가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BYD는 2023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포함 인도량 부문에서 미국 테슬라를 앞섰고 작년에는 그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파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의장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이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15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연준 청사에서 열린 영국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우리의 검토는 이런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5년 전 현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확정했으며 올해 들어 새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연준은 5년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실질 금리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2010년대보다 향후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팬데믹 위기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산 저가 상품 공급 등 영향으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준의 2% 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1%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2010년대 나타났던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 시기는 끝났고 앞으로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고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시사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더 빈번하고 잠재적으로 더 지속적인 공급 충격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와 중앙은행의 어려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201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을 장기적으로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표제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연준이 물가상승 대처에 뒷북 대응을 했다는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불어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통산적인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의 경고 등이 계속 켜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8원 1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7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흐리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티오르 테크아웃 10주년 기념 행사 모임 요약입니다. 그랜 이네스에 위치한 티오르 음악예술센터가 창의성 문화 공동체를 10년간 이끌어온 여정을 축하하는 무료 커뮤니티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당일에는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 예술 활동이 마련되어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개막식 오후 2시 30분, 축복의식, 전통 카파하카 공연, 공식 축하 발언, 라이브 공연 아디스 헤드라인 오후 8시, 자나밴 오후 6시 30분, 빌라지 90 오후 7시 15분, 기타 여러 지역 아티스트를 참여합니다. 워크숍 및 활동 오후 3시에서 7시, 스트리트 댄스 예술 만들기, DJ 워크숍 등도 진행합니다. 댄스 배틀과 핑크 밴드 공연 오후 4시 20분, 6시 20분, 푸드트럭과 공예 마켓 오후 3시에서 9시, 맛있는 현지 음식과 수공예품도 판매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적인 축제의 날을 놓치지 마세요. 뮤직 인 더 시티 센트리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2시에서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퀸 스트리트, 웰즈리 스트리트 웨스트, 엘리엇 스트리트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지역 싱어송라이트들과 시내 뉴질랜드 밴드들의 공연으로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정은 5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말백 34 퀸스트리트 DJ 타이리,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The Strand Arcade is Queen Street 입구 메마 와이다. 5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퀸스리트 95번지 기타 갤러에서 뉴질랜드 부티크 뮤직 메이커 살롱이 공연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